오늘 설교의 제목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게네사렛 호숫가로 몰려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게네사렛 호수는 어디에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가버나움이 시몬의 집이 있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인데 서남쪽으로 내려오면, 왼쪽 아래로 내려오면 게네사렛이라는 땅의 이름이 있습니다. 평야지대입니다. 그래서 게네사렛 쪽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있는 곳에 이름을 붙여서 갈릴리 호수를 무슨 호수라고 불렀다고요?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렀습니다. 그 밑으로 좀 더 내려오면 막달라 지역을 지나서 디베랴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디베랴 지역의 사람들은 이 호수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디베랴 호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 디베랴 바다 이런 표현들은 같은 갈릴리 호수를 일컫는 다른 이름들입니다. 같은 호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게네사렛 호수에 모인 이들에게 어디에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시면 이들이 잘 들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고는 그 호숫가에 있는 배 두 척, 그리고 그 배 곁에서 밤샘의 조업이 끝나고 이제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있는 그 어부들을 보시고 그 두 배 중에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우연히 오른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시고 의도적으로 시몬의 배에 오르신 겁니다. 그리고 배의 주인은 시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배를 사람들이 서 있는 호숫가, 그 바닷가에서 조금 띄워서 달라. 그리고 그 바다 배 위에 예수님이 앉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머리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 갈릴리 호수, 호숫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들을 앉게 하고 예수님은 그 호숫가에 떨어진 배 위에 앉으셨습니다. 호수에서부터 바람이 육지로 불자 그 바람을 타고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었죠. 배 주인인 시몬 베드로는 밤새 동안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하는 아주 강한 중노동을 하면서 물고기를 잡느라고 지쳤기 때문에 어쩌면 아침 일찍 그물을 씻고 집에 가서 좀 쉬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의외의 일, 예수님이 자기 배에 타시면서 말씀을 전하시자 집에 갈 수 없지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무리들에게 말씀을 다 전하신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만 시몬에게 개인적인 말씀을 하세요. 그게 바로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 사람들에게 말씀을 다 전하는 걸 마치신 후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시몬의 마음을 아주 힘들게 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였습니다. 선생님, 여러분 이게 시몬이 예수님을 부르는 명칭을 한번 보시죠. 선생님, 존중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시몬의 이 말 속에서 뭐가 느껴집니까? 여러분, 이런 게 느껴지죠.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고 던지고 끌어올리면서 계속 빈 그물이 올라오는 그 허탈감, 그 실망감,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너무나 지쳐있는 이 피곤함, 이게 이 말에 잔뜩 담겨있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져야 될 말은 뭘까요? 주님 미안합니다. 오늘 가서 좀 쉬고 내일 같이 좀 나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걸 기대했는데 이 뒤가 방송실에서 센스 있게 미리 비춰주셨어요. 뒤가 완전히 달라요. 앞은 어제 밤새도록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그러면 그 뒤는 뭐예요? 좀 쉬고 싶어요. 예수님, 거기 가도 물고기 없어요. 이런 것 같은데 말이 다릅니다. 그러나 시몬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시몬의 특별한 점이었다고 주목합니다. 이것이 시몬이 베드로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의 상식, 나의 경험, 나의 지식과 충돌하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유, 제가요 어릴 때부터 이거를 수없이 경험했는데 아이, 그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아예 우리의 경험으로 딱 잘라버려요. 제가요 이것만 30년을 연구했잖아요. 그건 없어요. 아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밤새 한 마리도 안 잡히는데, 아니, 그 당시에 갈릴리 어부들은 삼중만 그물을 쓰는데, 이 그물에 추가 있어서 밑으로 쭉 늘어뜨려지고, 위에는 부포가 있어서, 이게 수직으로 벽을 이루면서 넓게 물고기들을 쭉 가둬서 끌어올리는데, 이 그물이 물고기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밤에 쭉 물고기 볼 수 없도록 그물을 치고, 주로 모든 조업이 밤에 이루어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데, 이 훤한 낮에 가서, 아니, 그물을 치라는 게 말이 안 되죠. 아유, 예수님 뭐 이렇게 물고기에 대해서는 저한테 물어보시고 그런 말씀은 안 맞습니다. 이렇게 딱 이런 지하에 자를 수 있는데 시몬은 그러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존중해서 제가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에는요, 물고기가 많이 잡힐 거라는 것을 시몬이 지금 기대하는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아마도 자기의 장모를 고쳐주신,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한 고마움도 있고, 그런 것에 보답하기 위한 이런 지하의 그 면전에서 그래도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을 딱 무시하고 거절하기가 어려워서, 그래도 말씀하시니까 던져는 볼게요. 약간 느낌이 그런 거예요. 갈로 열고 던져도 별일 없다. 이게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가서 던질 때 막 어떤 만선을 기대하고 막 물고기가 잡힐 거다 뭐 이러고 던졌겠어요? 아이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은 잘 가르치시는데 물고기에 대해서는 정말 모르시네. 어쩌겠어. 그냥 뭐 하라니까 빨리 하고 이제 가야지. 그러고 이제 대충 던지고 아마 이렇게 좀 끌어올리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 그물이 안 올라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두 가지겠죠? 이 그물이 호수 밑에 있는 바위에 걸렸거나 무진장하게 물고기가 잡혔거나, 베드로가 생각할 때 그럴 리는 없는 상황인데 이 그물 사이에서 막 펄떡이는 물고기들의 움직임이 포착이 됩니다. 너무 놀라게 되는 거죠.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성경은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하니 순종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순종한 게 아닙니다. 그냥 어쩔 수 없는 순종? 어쨌든 그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했더니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을 하여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이게 한 배로 감당이 안 돼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좀 빨리 도와달라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도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노를 저어서 막 달려오니까 그 그물을 올려서 물고기를 양쪽 배에 담았는데 두 배가 물고기로 가득 찰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힌 겁니다. 그 배가 어느 정도냐 하면 물고기를 담았더니 가라앉을 지경일 정도로 최대치까지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아니, 어대체 밤새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 그 물고기들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갑자기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몬은 이 일로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거기서 물고기 잡은 일이 어디 하루 이틀이겠습니까? 어디 수년이겠습니까?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던 시몬입니다. 누구보다 잘 아는 시몬입니다. 이런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시몬은 어떤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정말 물고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저분이 나의 경험과 나의 상식과 나의 지식과는 도저히 맞지도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예측, 예상할 수 없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런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히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베드로는 지금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이 아니면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 두려움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완전히 엎드리게 되죠.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을 보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님 제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아니 물고기를 잡은 후에 여러분 달려와서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후! 동업합시다. 와 어떻게 그렇게 탐지 능력이 대단하셔. 어머 세상에 말씀만 잘 가르치지 않았더니만 갈릴리 호수에 꼭 필요한 분이셔. 우리 어때 5대 5? 6대 4? 7대 3? 계약이 필요하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아니에요.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리고는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손으로는 그물을 던지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어처구니 없는 헛수고를 하고 있다고 비웃었을지도 모르는 그의 모든 것이 부끄러움으로 드러나는 순간, 이것은 마치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을 때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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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 라고 찬양할 때 그 거룩함 앞에서 이사야가 느끼는 것은 비참함과 부끄러움과 수치와 지구멍에 숨고 싶은 그 마음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부끄러워할까요? 그 밝은 빛 앞에서 자기의 부끄러움이 마치 알몸처럼 다 드러난 거예요. 너무나 입이 더럽다고 하는 사실, 입이 부정하고 온갖 입으로 쏟아내었던 그 말할 수 없는 죄악들이 자기 앞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니까 그 밝은 빛 앞에서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까발려지는 것. 이사야는 어쩔 줄을 몰라. 망하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는 죽게 됐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중요한 현상이 뭐냐?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다. 내가 잘못하는지도 스스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끝없이 떠들어왔던 그 잘난, 그 교만, 그 모든 것들이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 빛 앞에서 드러나자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못 견디는 것. 베드로가 이 놀라운 사건과 마주하자 시몬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건이 내 일상에 찾아왔구나.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분이구나. 그러자 그분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당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가 드러납니다. 저를 떠나주십시오. 이것이 시몬 베드로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자기의 자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오늘 21세기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영적인 체험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시몬만 만나는 주님이 아니라 내 직장에서 내 기업에서 내 가게에서 예수님의 역사가 내 삶의 일상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난 너무 부족하구나. 난 너무 어처구니 없구나. 나는 너무 잘난 채 했구나. 나는 정말 정말 부끄러운 존재이구나.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자기의 실체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만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기의 실체를 몰라요. 빛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아요. 나 빛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빛 앞에서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깊어지고 깊어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는 정말 죄인이다. 이것이 삼천층 천국에 올라갔다 오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했던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럴진데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주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없으니 우리는 이토록 잘났습니다. 우리는 이토록 아는 것이 많고 우리는 이렇게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도대체 뭐가 잘못인지 인식하지도 않고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 속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빛처럼 스며들고 그 역사가 내 삶에 드러났을 때 우리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시몬처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놀라고 있는 시몬에게 예수님은 그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 하반절입니다. 여러분 10절 하반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앞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물고기 잡던 베드로. 그러나 시몬, 너는 이제 사람을 낚아올리는 영적인 사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어떤 일을 하고 있든 우리의 모든 목적은 만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 낚는 교사, 사람 낚는 자영업자, 사람 낚는 직업인, 직장인, 사람 낚는 스포츠인, 사람 낚는 간호사, 사람 낚는 경찰, 사람 낚는 소방관, 사람 낚는 상담사, 사람 낚는 의사, 사람 낚는 셰프, 사람 낚는 바리스타, 사람 낚는 경매원, 사람 낚는 미용사, 사람 낚는 공무원, 사람 낚는 간병인, 사람 낚는 주부, 사람 낚는 예술인, 사람 낚는 미화원, 사람 낚는 보조인, 사람 낚는 요양사, 발음돌이. 하루 종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업이 어떻든 간에 결국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목회자나 선교사님에 가면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일에 종사하는 것은 목적이 돈을 버는 것뿐이라면 경제적 필요를 채우고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또 유명해지고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라면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어느 기업 광고였죠. 모든 기술은 사람을 향합니다 라고 광고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지금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적 발전은 오직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행복을 주기 위한 것으로 향해 있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위해서 기여하지 못한다면 그 기술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겠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혼을 향해 있다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저 세상에서 돈을 벌고 성공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는 정도의 목적이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의 목표라면 우리가 안 믿는 이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을 살리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물고기 폭증, 갈릴리 만선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오늘의 결론 11절입니다. 역시 오늘 11절도 여러분 앞을 보고 오늘의 결론이기 때문에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여러분 이 구절을 읽고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고 제일 먼저 걱정된 것이 배에 가득 차 있는 물고기였습니다. 아, 저걸 그냥 두고 가면 안 되는데, 저 빨리 상하는데, 저 빨리 속을 따가지고 손질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거를 써느란 얼음이 있는 어떤 창고에 저장을 해놓고,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되면 다 우리 마음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먼저 물고기를 옮긴 후 서늘한 창고에 둔 후에 예수님을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자들이 바닷가에 앉아서 사람들과 손질을 한 후에 어시장에, 수산시장에, 경매에 넘긴 후에 예수님을 따르니라. 아멘,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물고기가 얼마나 걱정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건은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을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밤새도록 그 죽도록 일을 합니까? 왜 그들이 잠도 자지 못하고 그물을 던지고 그 고생을 합니까? 왜 그들이 날마다 풍랑이 있는 바닷가를 나가서 그 바다의 파도와 싸우면서 거기서 물고기를 잡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그 물고기가 그들의 가족들을, 그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중요한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물고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걸, 그리고 그걸 잡아서 먹을 것과 바꾸고 돈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을 바꿔버렸어요. 더 이상 이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있던 그들은 물고기가 중요해지지 않았어요. 말씀의 초점은 물고기를 버려두고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지냐면 예수님께 맞춰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들은 그물도 두고 배도 두고 물고기도 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들은 알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알아버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쓰고 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더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그리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지금까지 재산을 모으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가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그걸 다 팔아버려요. 지금 이 보물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예전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걸 팔고서라도 그걸 가질 만한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수님 앞에서 다른 모든 것들은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가 가장 귀하다고 여겼던, 내게 너무너무 중요한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그들은 깨달아버린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라고 설명하고,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조심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굉장히 위험한 책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순간 예전과 돌이킬 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경고드리는데 성경을 읽을 때는 굉장히 정신을 차려서 위험한 구절은 피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런 구절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붉은색으로 쳤다가 다음에 읽을 때는 가리고 읽으셔야 돼요. 모든 것을 다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다, 그 진주를 샀다, 아주 위험한 말씀입니다. 그것도 가려야 돼요. 대충 읽으시려면 읽고 제대로 읽으시려면 안 가리시고 말씀대로 정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러면 성경은 아주 아주 과격하고 위험한 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목사로서 안내 드립니다. 저는 지구본을 볼 때 북쪽을 위쪽으로 남쪽을 아래쪽으로 보는 것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지구는 둥그니까 제 마음대로 굴려서 남쪽을 위로 올려서 봅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모양이 되기 때문에 제주가 제일 위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분들은 제주로 올라와야지 제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관점의 차이입니다. 제주 국제선교도시는 제주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서 아시아 선교에 가장 좋은 전략적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나라들, 대만이라든가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중국, 모로코, 많은 나라들, 이런 붉은색 표시는 이미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지역과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늘색은 앞으로 선교를 해야 할 나라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협의를 했느냐? 그러진 않고 제 혼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주가 국제 선교도시가 되기 위해 아시아의 중앙아시아, 탄탄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모든 이슬람 나라들의 복음이 가야 합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의 동남아시아의 모든 나라들, 그리고 중동의 모든 나라들, 이스라엘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적으로 가는 일에 제주는 아시아의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선교의 도시입니다. 저는 지난주간 태국 선교지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태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안내로 치앙마이에서 차로 5시간 이상을 달렸어. 미얀마 국경 근처에 있는 해발고도 천미다에서 생활하는 소수민족들의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태국은 붉은색으로 인도 차이나 반도 동남아시아 중앙에 있고 위쪽으로는 라오스, 동쪽 오른쪽에는 베트남, 아래쪽에는 캄보디아, 서쪽에는 미얀마가 에워싸고 있는 나라입니다. 전통적인 불교 국가이고요. 제가 갔던 곳은 치앙마이, 그 태국에서 북쪽에 있는 저 푸른색 동그라미에 있는 지역이었고 거기에서 차를 타고 5시간 이상을 서남쪽으로 이동한 끝에 미얀마 국경 근처에 있는 해발 고도 1000m 정도가 되는 그 높은 산에서 살아가는 산족들이 있습니다. 소수민족들입니다. 카렌족이라고 하는 그들은 이 높은 고도의 산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카렌족들이 살고 있는 한 마을, 껑빼따이 산악 마을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980년대 초 미국 선교사님 중에 한 여자 선교사님이 그 산 깊은 곳까지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토속적인 정령신앙에 붙잡혀 있는 그 부족들에게 들어가서 같이 생활합니다. 이 카렌족은 자신들의 정통적인 토속 정령신앙을 갖고 있는데 이 신앙과 삶이 연결되어 있고 마을이 다 같이 제사를 지내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은 제사를 주재하는 무당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자 무당은 아주 이것을 불편해하고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게 되죠. 그런데 이 6년 동안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섬기고 그들과 함께 살아갔는지 도저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 그 마을에서 6년이 지나자 다섯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가축 전염병이 그 마을을 휩쓸면서 많은 동물 가축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이 무당이 평소 눈에 가시였던 이 선교사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웁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 노했는데 그것은 저 예수 신을 믿는 사람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 가정들이 생겨나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축들이 다 죽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을 마을에서 쫓아내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그렇게 마을 주민들을 선동하게 되죠. 결국 선교사님은 많은 마을 주민들의 강압에 의해서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떠나시면서 마을을 보면서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떠난 후에 이제 막 믿음을 갖게 된 이 다섯 가정은 그들에게도 마을 주민과 무당이 세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첫째, 성경책을 다 불태워라. 너희 손으로. 둘째, 마을을 떠나라. 세 번째는 그게 다 싫다면 마을 제사에 쓸 제물, 즉 소를 바치는데 그 소의 비용을 내라. 이 다섯 가정이 모여서 기도하고 고민을 합니다. 성경책을 불태운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니 그럴 수 없다. 이 마을을 포기하고 떠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알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결정한 세 번째 결정은 마을 제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니 그 제물이 되는 소의 비용이라도 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그리고 비용을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는 가정들의 비용으로 바쳐진 그 제물의 소를 가지고 마을 제사를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 무당이 조금은 신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사를 드리려다가 지금 우리의 신이 예수 신을 믿는 사람들이 바친 제물을 안 받겠다고 한다. 그러니 당신들의 제물을 받지 않겠다. 그러면서 물리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분들은 성경책을 불태우지 않아도 되었고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했는데 자기가 거부했으니까 마을을 떠나지도 않았으며 제물도 다음부터 바치지 않아도 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마을에는 점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마침내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는 목회자가 있고 그 교회가 다른 마을의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하는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또 다른 산지족 중에 리스족이라고 하는 그곳에 갔을 때는 예수님을 믿게 된 한 가정이 완전히 그 마을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해서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들을 위한 공부방을 만들면서 그 왕따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눈물겨운 그 노력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묻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가? 그리고 결국 이 복음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되는가? 여러분, 그것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심어진 예수님의 복음이 이전에 내가 갖고 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와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한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면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결정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언제부턴가 교회에는 어떤 지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 지대는 바로 중간 지대입니다. 빛도 어둠도 아닌 회색의 지대입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 중간 지대와 회색 지대에 머무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는 바울이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는 베드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니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울이니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복음에 미쳤고 복음에 사로잡혔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까지 한계를 스스로 정해놓은 겁니다. 나는 바울 같은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스스로 결정해 놓은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베드로가 될 수 없고 우리는 절대로 요한이 될 수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의 자리에 머물러서 세상과 예수님 사이의 중간 지대에서 머물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그래,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 정도 하면 잘 믿는 거지. 내가 그래도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래도 헌금하면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여러분, 저도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기까지는 되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 적절한 속도, 적절한 거리에서 따라오면 모두 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알곡과 가라지가 마지막 때에 구별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 넓은 문으로 갈 것이고 이것은 멸망에 이르고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는데 폭풍우가 닥치면 모래 위에 있는 집은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적절하고 적당히 믿으면서 따라오면 모두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도 소유하고 세상에 모든 것도 소유할 수 있는 아주 평화로운 이 타협의 지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는지를 기록해 두는 놀라운 책입니다. 여러분, 회색지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는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랬다면 저도 설교하기가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주일 출석하는 사람으로 삼아. 저는 이런 말씀이 있었다면 여러분에게 편안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과격하게 믿지 마십시오. 너무 과하게 믿으려 하지 마십시오. 주일날 예배만 참석하셔도 천국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무리 찾아도 성경에 그런 구절이 없어서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걸었던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오히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건과 충돌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예배자들이 하나님과 충돌하여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종교생활이 아니라 제도적인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문화생활을 누리시면서 사람들과의 친교적인 모임으로 교회를 착각하지 마시고 교회는 생명의 본질이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내가 모든 것을 내걸 때에 놀랍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은 절대 손해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려놓는 것 그 이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말로 할 수 없는 하늘의 선물과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더 놀랍고 엄청난 것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어찌할 바를 몰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예배자들이 있지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 귀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중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삶의 새로운 출발점,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귀한 삶의 가치를 위해 내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전환점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